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동창 미사일 발사장의 최근 동행과 관련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18일 국회에서 동창 미사일 시험 발사장 동향에 대해 미사일 관련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동창리 발사장이 재건되는 모습이 위성을 통해 포착되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또 북한이 지난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6개월가량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미정보당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식별된 부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화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미한 국방장관 회담이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남북 장성급 또는 실무급 회담을 열어 올해 계획된 9.19 군사합의 이행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네덜란드 중부 도시에서 테러 공격으로 추정되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네덜란드 중부 도시 위트레트시의 전차 안에서 18일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적어도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터키 출생의 37세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하고 있으며 테러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고 수준의 테러 경보를 발동했으며 학교와 사원, 공공기관 등의 경호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마르크 루에티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와 관련해 국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산 로한이란 대통령은 18일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연설에서 미국의 이란 제재는 인도주의 범죄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한이 대통령은 이란 제재를 고안하고 이행한 미국인들을 이란 법정에 고소할 것을 외무부와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 법정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로한이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이 리아라 가치를 떨어뜨리고 물가 상승을 부추겨 이란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의 제재 복원과 관련해 1955년 체결한 친선 경제관계와 영사권 조약을 위반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는 미국 정부의 의약품, 의료장비, 식료품 등 인도주의 분야와 민간항공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를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강제병합 5주년을 맞아 크림반도를 방문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8일 우크라이나에서 강제병합한 크림반도에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날 세바스토폴과 심보로폴에 있는 새로운 발전소 두 곳의 가동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지난해 부분적으로 가동됐으나 이날을 기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유럽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대기업인 지멘스가 제작한 발전용 터빈이 설치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멘스 측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터빈이 설치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7년 터빈 제공과 관련해 러시아 기업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크림반도 병합 5주년을 맞아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불법 합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난달 말 군사적 충돌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미사일을 발사 위협을 가했음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당시 인도는 파키스탄을 겨냥해 최소 6기의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영국에서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 소셜미디어에 중독되는 현상을 하나의 질병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의원들로 구성된 소셜미디어와 젊은이의 정신건강에 대한 초당적 의원 모임은 왕립보건학회의 지원을 받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의 자기 표현이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은 정신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정신질환을 보일 가능성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중독된 학생들이 늘어나는 만큼 게임 장애처럼 의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게임 때문에 12달 동안 일상에 지장을 받으면 게임 장애로 진단하고 있죠. 의원들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인터넷 사용하도록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며 24살 이하 젊은 층이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을 피할 수 있는 지침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9도로 구름이 조금 낀 흐린 날씨 보이는데요. 자,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3도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밧바다에선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 밧바다 역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3도에서 19도, 신의주는 3도에서 1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0도에서 15도, 함흥은 2도에서 2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3도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메간 트레이너가 부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당신. 이젠 당신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노래하는 Lips Are Moving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15일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뉴질랜드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와 관련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했고요. 또 중국 정부가 2014년 이래 신장 자치구에서 테러 분자를 13,000명 가까이 붙잡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뉴질랜드의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50명의 희생자가 나왔는데요. 자, 이 총기를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뉴질랜드 내각이 18일 회의를 열어서 총기 규제법을 강화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저신다 아던 총리가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이날 강요회의 직후 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총기 규제법을 강화하는데 뉴질랜드 강요들이 모두 한 마음이었고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뉴질랜드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조처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뉴질랜드 정부가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나선 건데요. 아던 총리는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의 총기 규제법이 어느 만큼 허점이 있는지를 드러냈다면서 이제 뉴질랜드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통해서 뉴질랜드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새로운 규제법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25일 열리는 강요회의 이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자, 뉴질랜드는 현재 총기 소지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살만 넘으면 이 스포츠나 사냥용 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라이센스, 이 총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18살이 되면 반자동 소총도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입한 총기를 경찰에 반드시 등록하지는 않아도 돼서요. 그런데 이 총기 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범죄나 정신병력, 또 가정폭력 같은 기록을 살펴보는 신원조회를 거치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현재 총기를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얼마나 되지요?
12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뉴질랜드 인구가 한 460만 명 정도 되니까 4명당 1명꼴로 총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법 높은 수치인데요.
예.
하지만 이 수치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총기 등록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 직후 뉴질랜드에서는 안일한 총기 규정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지고 있는 총기를 자진 반납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총격 사건의 용의자도 뉴질랜드에서 총기를 구입했다고 하죠.
네, 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호주인 브랜턴 테런트는 범행 당시에 반자동 소총 두 정과 산탄총을 비롯한 모두 다섯 정의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정 모두 뉴질랜드에서 온라인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용의자가 호주인인데 호주에서 총 총기를 구입하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구입한 점이 눈에 띄네요.
네, 총기 규제법이 뉴질랜드가 더 쉬워서인데요. 호주는 지난 1996년 포트 아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35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직후에 총기 소지에 대한 법이 호주에서는 매우 강화됐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건 용의자 테런트가 총기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덜 까다로운 뉴질랜드에서 총기를 샀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호주인이 뉴질랜드에 와서 이런 총격 사건을 저지른 이유가 뭐였습니까?
용의자 테런트가 사건 발생 직전에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에 74쪽에 달하는 이른바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기 자신을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소개하면서 전 세계 어느 곳에도 난민이나 대규모 이민자를 받아들일 곳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비교적 관대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이 이민 쿼터를 더 늘리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태런트는 지난 15일 낮에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이슬람 사원 두 곳에 들어가서 이 기도 시간에 모인 이슬람 신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는데요. 특히 이 범행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해서 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네. 자, 지금 세계 최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이 페이스북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예, 이 테런트가 이 범행 과정을 17분 동안이나 이 페이스북의 라이브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중계했기 때문입니다. 이 헬멧에 붙인 작은 카메라를 통해서 이 총격 장면을 고스란히 공개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범인이 마치 이 컴퓨터 게임처럼 이 사람들을 총으로 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페이스북 측은 약 1시간 뒤에 이 범행 동영상을 삭제했지만 그 사이에 이 충격적인 동영상이 전 세계로 확산됐는데요. 이 페이스북 측은 이 동영상 자동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120만 개에 달하는 영상을 게재되는 것을 막았고 이 30만 개는 인력을 통해서 수작업으로 막았다고도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페이스북 측이 늦장 대처를 해서 이 동영상이 퍼지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온의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경제 제재에 맞서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18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란의 제재를 가한 미국 관리들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국영방송으로 생중계된 이 내각회의 연설에서 법무부와 외교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이런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슨 근거로 미국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죠?
네, 미국이 행한 제재는 이란 정부와 핵 프로그램을 노린 것이 아니고 이란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인도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는데요. 로하니 대통령은 또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아무런 이유 없이 탈퇴하고 이란에게 혹독한 제재를 부과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탈퇴한 이유가 있겠죠?
네, 미국은 이란 정부가 주요 서방 6개 나라와 지난 2015년 체결한 핵합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이 핵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 정권이 전 세계에 테러 세력을 지원하고 또 시리아에도 군사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줄곧 이란과 핵합의를 체결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핵합의 탈퇴 계획을 시사했고요. 지난해 5월 이란 핵합의 탈퇴를 전격 발표한 데 이어서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란에 대해서 경제, 금융, 원유에 대한 제재를 복원시킨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란 정부가 전에도 국제사법재판소에 미국의 경제 제재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란 정부가 지난해 미국의 제재 복원은 1955년 미국과 이란이 맺은 친선 경제관계와 영사권 조약이라는 약속을 위반했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이 국제재판소는 미국 정부의 인도적 물자와 민간 항공의 안전성을 영향을 미치는 제재는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식량이나 의약품을 비롯한 인도적 물품의 거래는 미국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융이나 교역에 대한 제재 조치를 비롯해서 이런 물건들이 더 비싼 값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지구촌온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중국 신장에서 많은 테러 분자를 붙잡았다고 정부가 발표했군요.
네, 중국 서북쪽에 있는 신장 자치구의 테러와 인권 현황을 종합한 자료를 18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했는데요. 신장 반테러 극단주의 퇴치 전쟁과 인권 보장 백서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난 2014년 이래 13,000명에 달하는 테러 분자가 신장 일대에서 체포했다고 적었습니다.
네, 뭐 몇 년 새 체포된 사람 수가 정말 막대하네요.
네, 한동안 신장 지역은 세 가지 세력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중국 정부가 적었는데요. 극단주의 종교, 그리고 민족 분열, 그리고 국제적 테러 폭력, 이렇게 세 가지 세력이 신장에서 활개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장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인신과 재산이 큰 피해를 입었고 인류의 존엄까지 훼손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 세 가지 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테러 사건을 일으켰다는 겁니까?
예, 백서에서는 지난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수천 건에 이르는 폭력과 테러 사건이 신장에서 있었다고 소개했는데요. 예, 대표적인 사건으로 2014년 3월 신장 출신 테러범들이 윈난성 쿤민 기차역을 공격한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신장 자치구의 독립을 주장하는 위구르족 10여 명이 이 마구잡이로 기차역에서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30명 이상 사망했고요. 1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네, 자, 이런 사건에 중국 당국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예, 이 쿤밍에서 기차역 사건이 벌어진 2014년 이후에 중국 당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벌였다고 백서에 적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000명 가까운 테러 분자를 체포하고 약 1,600개 테러 단체를 일망타진했다고도 밝혔는데요. 또한 폭발물 2,000여 개를 테러 조직에서 압수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불법 종교 행사를 단속한 사례도 백서에서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4,800여 차례 불법 종교 집회를 적발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종교 선전물 34만 5천여 건을 압수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네, 자, 이런 대처가 어떻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근래 24개월 이상, 그러니까 2년 동안 신장에서 테러 공격이 없었다고 중국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즈가 18일자에 설명했습니다. 극단주의 해소 노력의 성과를 본 것이라는 지역 당국자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결단력 있는 조치로 테러 확산 추세를 막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장 일대 주민들의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적인 인권도 보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결단력 있는 조치라면 붙잡은 테러 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했나 보군요.
예, 3만여 명이 처벌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강력한 처벌은 일부에 한정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 집단 조직책 같은 이 책임이 큰 사람들만 강하게 처벌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나머지 범죄자들의 대부분은 교육 과정으로 넘겼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화된 주민들을 교육과 훈련 과정에 입소하도록 해서 잘못된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백서는 적었습니다.
네, 자, 교육과 훈련 과정이란 어떤 걸 말하나요?
예, 지금 신장 일대에서 몇 년째 운영 중인 이른바 재교육 센터를 말하는 건데요. 이 재교육 센터는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 탄압 사례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슬람교도인 위구르 주민들을 입소시켜서 이슬람 신앙을 버리도록 하고 중국 공산당의 충성 교육을 시키는 기관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강제 사상 개조 기관이라고 국제사회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입소 중에 말을 듣지 않으면 고문이나 살해도 자행하는 것으로 인권 단체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기관에 대해서 백서에선 뭐라고 적고 있을까요?
예, 직업훈련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극단주의에 경도된 경범죄자들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국가에서 통용하는 언어와 문자, 그러니까 이 중국어를 가르치고 사회 발전에 더 잘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재교육센터에 강제로 입소시키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운영하고 이 훈련생은 정기적으로 집에도 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미국 정부는 이 신장의 재교육 센터가 이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명백한 인권 탄압 사례라고 봅니다. 지난주 국무부가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을 포함한 이슬람 신자들을 100만 명 이상, 최대 200만 명까지 강 강제 수용 중인 것으로 미 국무부는 파악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직접 발표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 정부가 인권 탄압에 관해 그들만의 리그에 있고 독보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중국이 이번에 이 인권 백서를 내고 또 인권 보장이라는 말을 제목에 넣은 것도 미 국무부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주요 언론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계획일까요?
예, 현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장 재교육센터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표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이 최근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미 의회는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꾸준히 제재를 요구해왔습니다. 천취안거 신장자치구 당서기를 비롯한 책임자들이 이 제재의 대상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하는 후보가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출마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작고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을 공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노인들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행보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과연 출마할 것이냐 아니냐, 출마한다면 언제 발표가 나올 것이냐 많은 사람이 주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바이든 전 부통령의 말실수가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실수라니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난 16일 이 델라웨어주에서 열린 민주당 행사에서 한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m told I get criticized by the new left. I have the most progressive record of anybody running for the anybody who would run.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신좌파 세력으로부터 비판받는다는 얘기를 듣는다면서 자신의 이력은 대선에 출마한 그 어떤 후보보다도 더 진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채 끝맺기 전에 대선에 출마할 사람들이라고 고쳐 말했죠.
네, 그러니까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자신을 이미 출마해서 뛰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원래 좀 말실수가 잦기로 유명하긴 한데요. 네. 말실수이긴 하지만 은연중에 본심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잠시 전에 들으셨듯이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 환호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출마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누구든지 출마하려는 사람을 의미했다면서 거듭 부인했습니다.
네, 말 한마디가 이렇게 화제가 된다는 건 그만큼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얘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누려왔습니다. 지난주 아이오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27% 지지율을 보이면서 1위 올랐는데요. 25%를 얻은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을 근소한 차로 따돌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본심이든 아니든 경선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 소방관 노조 모임에서도 연설했는데요. 당시 참석자들이 Run, Joe, Run, 출마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여러분이 보여준 에너지에 감사한다면서 조금만 더 아껴달라, 이 몇 주 뒤에 이 에너지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치 출마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출마는 뭐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은데요.
네.
자,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요즘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뭐 마치 선거 유세를 하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는 100년 만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면서 많은 것이 달린 선거라고 강조했고요. 또 미국의 핵심 가치가 산산조각 나고 있다면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말로 해석됩니다.
네. 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출마할 경우 걸림돌이 될 만한 문제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나이가 많다는 게 단점인데요.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올해 76살로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보다는 한 살 어립니다. 하지만 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임기 중에 80살이 넘어서 이제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신선한 매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오랜 의정생활, 또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내며 지명도가 높은 점이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말했듯이 충분히 진보적이지 않다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행보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아침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통령 출마 여부에 관한 매우 단순한 얘기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매우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직 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히진 않았지만 민주당의 후보군은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이 17일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고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 need a leader who makes big, bold, brave choices. Someone who isn't afraid of progress.
네, 질리브랜드 의원은 용감한 사람이 이길 것이냐는 질문을 던진 뒤 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 과감하고 용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 총기폭력 종식, 환경보호, 민주주의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토 오러크 전 연방 하원의원 역시 지난 14일에 민주당 대선 후보에 도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자, 오러크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올해 46살이고요. 지난 2013년부터 6년 동안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테드 크루즈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는데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선거 자금을 모금하면서 크루즈 의원을 고전하게 했습니다. 뭐 결국 크루즈 의원에게 패하기는 했지만 민주당의 젊은 기수로 각광받으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었죠.
네. 자, 오러크 후보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네, 다른 여러 민주당 후보들처럼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 기후변화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웠는데요. 또 연방 차원에서 대마초 사용 규제를 철폐하고 형사법 개혁 등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러크 후보는 지금 출마한 어느 민주당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현재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는 오러크 후보를 포함해서 15명에 달합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사망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트위터에 여러 글을 올리면서 맥케인 전 상원의원을 공격했는데요. 맥케인 의원이 해군 사관학교 시절 동급생들 가운데 가장 성적이 나빴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맥케인 전 의원이 로버트 밀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정부가 공모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네. 생전에 맥케인 의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좋지 않았죠.
네, 이 맥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대선 당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맥케인 의원이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영웅이 아니라면서 자신은 붙잡히지 않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이 베트남 전쟁 당시 포로로 붙잡혔다가 몇 년 만에 풀려난 그런 경력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또 맥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에 반대표를 던져서 법안 통과를 무산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맥케인 전 의원이 뮬러 특검 수사를 부추겼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네, 맥케인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이 좋지 않은 정보를 담은 문건을 언론에 넘겨서 특검 수사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이 1990년대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 관한 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가 이 폭스 뉴스 방송에 출연해서 맥케인 의원의 측근이 이 문건을 언론에 넘긴 것은 불행히도 맥케인 의원에 대한 매우 어두운 얼룩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을 인용하면서 맥케인 의원에게는 더 어두운 얼룩이 많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맥케인 의원의 딸인 매건 맥케인 씨가 트위터를 통해 반박했는데요.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사랑한 방식으로 그 누구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또 아버지와 좀 더 많은 토요일을 함께 보낼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말에는 트위터를 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소속 크린스 쿤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자,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면서 또 생전에 맥케인 의원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레이엄 의원이 맥케인 의원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찬양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힘든 환경에서 영예롭게 복무했으며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상원의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칭찬했는데요. 그 외에 대부분 공화당 의원은 반응이 없이 잠잠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다 맞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 맥케인 전 의원의 이 상원학교 성적이 사실 좋지 않긴 했지만 꼴찌는 아니었는데요. 뭐 끝에서 다섯 번째였다고 합니다.
네.
또 맥케인 의원이 문제의 문건을 직접 언론에 넘겼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맥케인 의원의 보좌관 한 명이 자신이 넘겼다고 고백하긴 했는데요. 맥케인 의원은 이 문건을 미 연방수사국 FBI에 넘긴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인데요. 미국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최근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0년에서 2017년 사이에 60살 이상 노인들 가운데 세입자가 43% 증가했습니다.
예, 자 노년층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했는데 다른 연령층에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증가하긴 했습니다. 이 35살에서 59살 사이의 경우 같은 기간 17%가 늘었고요. 34살 미만 미국인의 경우에도 7%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60살 이상 노년층의 증가율에는 크게 못 미쳤죠.
예.
비교가 안 되는데요. 아파트 임차 전문 사이트 이 렌트카페가 이런 분석을 내놓았는데 렌트카페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내 집 장만은 많은 사람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이 교회에 잔디가 있는 아담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요. 왜 집을 사질 않고 빌려서 쓰는 사람이 드는 걸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뭐 일단 관리가 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면 하수구가 막히거나 뭐 지붕이 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직접 고치든지 아니면 돈을 들여서 사람을 써서 고쳐야 하는데 새대로 살면 집주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걱정이 덜합니다.
네.
또 집을 빌려서 살면 한 곳에 매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쉽게 이사할 수가 있고요. 특히 자녀가 성장해서 집을 떠난 노년층의 경우 더는 큰 집이 필요 없어서 집을 줄이곤 하는데 이때 새로 집을 사기보다는 임차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에서 노년층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지난 2017년 미국의 중간 연령이 38.1세로 올라갔는데요. 이게 역사상 가장 높은 겁니다.
예.
미국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매일 만 명씩 65살 생일을 맞게 된다고 하는데요. 2035년에 이르면 이 노인 비율이 전체 세입자의 3분의 1에 달할 전망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 임대주택업계가 이들 노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임대업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뭐 24시간 언제 어느 때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달려가서 수리를 해주고 또 체육관이나 사교클럽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울타리나 담을 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보안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래 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보통 집을 구매할 때 미국에서는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위치다. 그만큼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이 셋집을 구할 때도 적용이 되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이 식당이나 상가 등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는 단지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연령층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새 들어 살 때 단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금전적으로 손해라는 인식이 있죠. 이 주택 구매는 일종의 투자라는 건데요. 융자를 받아서라도 집을 사면 장기적으로 집값이 뛰어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파트나 남의 집에 새들어 살 때 내는 월세는 그냥 사라지는, 없어지는 돈이란 건데요. 하지만 주택을 소유할 때 생기는 고충이나 이 수리비 등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임차가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부릅니다.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훌륭한 음악가들을 노래한 Sir Duke, 두크경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북한의 청취자분들도 전당포는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고객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 물건의 값을 매기고 그 가치에 상당하는 돈을 일정 기간 빌려주는 곳이 바로 전당포죠. 사실 전당포라고 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구하다 실패해서 마지막으로 찾는 장소 이런 인식이 있어서 뭔가 좀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선 이 전당포가 호황을 맞고 있는데요. 미 전역의 전당포가 만 천여 개에 달하고 매년 3천만 명의 사람이 전당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당포,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 미국에서 호황 중인 전당포 사업.
미국의 전당포에 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눈 치우는 제설기 옆에는 고급 겨울 외투인 밍크 코트가 걸려 있고요. 19세기 만들어진 프랑스제 시계 옆에는 최신 판형 컴퓨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로열 전당포 여러 곳을 운영하는 에릭 라이저 씨는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전당포를 찾아 구경해보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당포에는 보시다시피 예술 작품도 있고요. 골동품도 있고 양탄자도 있습니다. 전당포는 단순히 돈을 융통하는 곳이 아니에요. 온갖 신기한 상품들이 전시돼 있는 재미있는 상점이랍니다.
전당포엔 물론 고급 장신구나 은괴 등 값어치가 상당히 나가는 것들도 많습니다.
We had an original Picasso here. Some of the high-end watches, the Rolex.
우리 가게엔 유명 화가인 피카소의 원본 작품도 있었습니다. 현재 롤렉스 같은 고가의 시계도 몇 점 있죠. 그리고 이전에 아주 특이한 것도 있었어요. 박제된 새 머리가 있었는데 한 노신사가 사가셨습니다. 그 새는 100년도 전에 멸종된 새라고 하시면서요.
전당포는 이렇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고객들이 빌려간 돈을 갚는 데서 대부분 이윤을 냅니다. 고객들이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가면 일정 기간 갚게 되는데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죠. 그리고 만약 기간 내 돈을 갚지 못하면 가게에서 그 상품을 처분하는데요. 메릴랜드주에 있는 탑달러 전당포의 관리인 마이크 토먼 씨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빌려가는 돈이 $150 정도라고 합니다.
People don't have any other outlet. To be able to get the money.
대부분은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빌릴 데를 찾지 못해서 전당포를 찾습니다. 차에 기름을 넣어야 하거나 전기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을 때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 전당포죠.
가게를 찾은 앤서니 루제로 씨는 결혼 준비를 위해 전당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I'm getting married in 3 months. I bought a ring here last week.
3개월 후에 있을 결혼을 위해 지난주 자신의 물건을 몇 가지 맡기고 결혼 반지를 샀다면서 곧 돈을 마련해 맡긴 물건을 되찾으러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당포를 찾는 사람 중엔 이렇게 돈이 급해서 오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스틴 발라드 씨는 음악 제작을 하는 사람인데요. 악기 구경을 하러 전당포를 찾는다고 합니다.
So much fun to pick up an old instrument that you know is like for instance.
전당포에 오면 1950년대나 60년대의 기타도 있다며 오랜 역사를 가진 기타를 연주하는 특별한 재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당포들은 다른 상점들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타격이 좀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중고 제품을 사고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요.
탑 달러 전당포의 주인인 마이클 코원 씨는 자신의 가게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팔아야 할 것 같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찾을 수 있는 전당포가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There's a lot of people that just pawn shop shop. They just go from pawn shop to pawn shop.
많은 고객이 전당포에 파는 물건을 직접 구경하고 또 사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더 좋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려고 여러 전당포를 다니면서 비교해보는 손님들도 있고요. 매주 정기적으로 가게에 오는 단골 손님들도 있습니다.
전당포에선 어떤 숨은 보석을 발견할지 모른다는 게 전당포의 매력이라는데요. 일반 상점에선 볼 수 없는 볼거리와 재미가 있는 전당포. 미국인의 새로운 쇼핑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힙합 발레를 만나다, 힙랩.
미국 중부의 대도시 시카고에서 새로운 춤의 형식이 탄생했습니다. 이름하여 힙랩 춤인데요. 힙합과 발레가 결합된 춤이라고 합니다. 힙합이라고 하면 미국의 흑인 사회에서 형성된 강하고 거친 느낌이 나는 음악이죠. 반면 오래전 유럽에서 탄생한 발레는 클래식 고전 음악에 맞춰 우아하게 춤을 추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춤을 결합한 사람은 바로 무용가 호머 헨즈 브라이언트 씨입니다.
I decided to make it fun. So I used to do what I call the rap ballet.
저는 춤도 음악도 재미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한 게 랩 발레인데요. 발레를 랩으로 풀어냈죠.
The ballet puts your body in touch, puts your mind, and the rap beat keeps you stepping on time.
그러다가 생각한 게 힙합과 발레를 결합하면 어떨까 하는 거였어요. 힙합, 발레, 발레, 힙합, 힙플레. 그래서 탄생한 이름입니다.
브라이언트 씨는 주로 백인들이 많이 하는 발레를 흑인과 소수계 인종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늘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들의 춤인 힙합에 발레를 결합했는데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힙플레는 큰 인기를 끌면서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게 됐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힙플레 수업을 듣고 싶다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I don't care your shape or size. And that's another thing about classical ballet.
힙플레는 체격이나 몸무게는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고전 발레는 발레리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죠. 날씬하다 못해 거식증 환자처럼 보일 정도로 깡말라야 하고 길고 얇은 목 그리고 팔은 필수잖아요. 하지만 힙플레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힙플레 발레리나인 루더스 테일러 씨는 3살 때 춤을 시작해 16년간 무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힙플레 전문 무용수가 돼 여름철엔 보통 일주일에 40시간 정도 연습한다고 하네요.
I think what's really special about hipplay to me is that it combines classical.
힙플레는 유럽에서 시작된 백인들이 주로 하는 발레와 흑인들의 춤인 힙합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춤의 요소가 결합돼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반응이 나오는데요. 정말 재밌어요.
무엇보다 힙플레는 미국의 다양한 인종이 참여해 새롭고 아름다운 춤의 형식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미국을 대표할 만한 춤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내 앞에 너무 많은 숙제가 있을 때 끝내긴 끝내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렇게 일을 잠시 미룰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Put on hold. Put on hold. Put on hold. Put on hold. Put과 on hold 사이에 잠시 미뤄둘 대상을 넣어서 잠깐 미뤘다 나중에 하겠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decided to put my job search on hold and take a break. 취업 준비는 좀 나중에 하고 지금은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Let's put this conversation on hold. 이거 나중에 얘기하자. Can I put you on hold for a second? I'm getting a call from someone else. 잠깐 기다려줄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전화 오고 있어. Put on hold. Put on hold. Put on hold. Put on hold. 오늘은 put on hold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Now, you are listening to VOA Washington broadcast from Washington.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